우리 하나의 말씀, 잠언 시리즈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6장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앞에가 이게 없으니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언 네, 6장 6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솔로몬의 지혜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한 확신과 컨벡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보처럼 사는 청년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떤 톡쇼 세그먼트였는데요. 길거리에 나가서 인터뷰를 무작위로 막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근데 다짜고짜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Are you stupid? 만약에 길을 가던 여러분들을 막아 세워놓고 마이크를 대면서 Are you stupid?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황하시겠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No, 이렇게 하시겠죠? No, I'm not stupid.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Yes 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은 게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뭐가 스투핏한 거고 뭐가 와이즈한 건지. 그렇죠?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스투핏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랑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호흡하고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혜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영어 성경에 the fool says in his heart or her heart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You're a fool.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1장 7절에 나오고 또 9장 10절에 나옵니다. 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넥스트 에 나오는 청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습니다. You believe that there is a God, the creator, the savior. 그런데 그분이 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신론자와 다름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잠언서의 대부분을 기록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화가 아닙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그가 초자연적으로 supernatural blessing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솔로몬의 그 일생을 열왕기 1장부터 특별히 1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가 인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망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마지막 막판에 가서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하지만 솔로몬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 지혜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신데 그 지혜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볼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의 토픽은 태도입니다. Attitude.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에 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Attitude is everything. Life is 10% of what you make it and 90% of how you take it.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이 된 사람 있습니까?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된 사람 있나요? 여러분과 같은 모양과 키와 뭐 능력과 뭐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고 결정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근데 인생은 90% 정도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하루 take it.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임할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그런 변화를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If you want to change your life, first change your attitude.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 잠언의 말씀은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삶에 대한 어떤 태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태도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웃라인 보시나요? 주부 안에 있습니다. 네. 땀을 내라. 멀리 봐라.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삶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눈을 뜨면서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영어로 하면은 work hard, plan ahead, and give. Don't just take.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첫째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일, 지금 다른 일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땀나도록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일에 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 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거 할 때까지는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잠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개미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이죠? 네.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개미를 연구해 보시면, 저도 좀 뒤져봤거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개미는 자기의 체중의 50배에서 200배 가량의 짐을 나른답니다. 먹을 것을 주로 나르겠죠. 먹을 것을. 50배에서 200배. 그 짐 나르는 일을 하루 24시간 동안 19시간을 일한답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일해라 그러면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개미는 그렇게 일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5시간도 연속 5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 1분씩 쉰답니다. 서서 쉰대요, 서서. 그래서 1분 쉬고 계속 가고 1분 쉬고 계속 가고 그 일을 반복하는데 합쳐보니까 19시간을 일하답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개미처럼 일하면 얼마나 일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공식, 물리학적인 공식이 있잖아요. W equals F times D. 네, 과학시간 아닙니다 지금. 네, 월크를, 일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force, 내가 얼마나 힘을 쓰느냐, 그리고 그 힘을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그 힘을 쓰느냐. 개미는 계속 그렇게 힘을 쓰면서 일을 하니까는요. 그래서 개미가 하루에 일하는 분량을 따져보니까, 사람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0파운드의 짐을 지고서, 여러분 50파운드, 50파운드의 짐을 지고 36마일을 계속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렇죠? 개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몇 가지 잠언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의 부림은,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18절부터 보시면은 부부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부모 자식 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일터의 관계가 나오는데, 특별히 종과 노예와 주인,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 볼 때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 요즘엔 막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불안하죠 늘. 네. 사람의 눈앞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졸졸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예? 일하는데 쫓아가고 밥 먹는데 쫓아가고 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소화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김현수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느냐 이거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마음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척만 신용만 하지 말고 모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킨 것처럼 하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 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골로새서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로마 시대 당시에는 반 이상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이 서신을 읽는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닌데 이거를 내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훨 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상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보수 이상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만 잘해도 주를 위해 일하면 왜냐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Redeem your work by the truth of the gospel.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호흡과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기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서른쯤에 복음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그전엔 뭘 하셨죠? 목수셨습니다. 목수, carpenter. 블루 컬러였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12살 때쯤 돼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12살에서 30살까지 약 18년 정도는 알고 목수로 일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하셨을까요? 열심히 안 하셨을까요? 열심히 안 하셨을 거라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목수가 나의 콜링이 아니니까 나는 이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약성경에 보십시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목수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Isn't he the carpenter? 예수님이 만들어준 의자를 쓰고 예수님이 만든 탁자에서 밥을 먹고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정말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뭔데 어떻게 대충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보수를 위해서만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땀을 내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면과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아, 이거 한 달 후면 그만두는데. No, no, no. 한 달 후가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합시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멀리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예요. 멀리 봐야 합니다. 개미들이 그렇게 산대요. 개미들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들 이솝우화 잘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뭐예요? 룰루랄라 놀고 노래하고 하다가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솝우화의 오리지널 버전은 죽는 거예요. 배짱이 죽어요. 근데 개미는 여름 내내 땀 흘려 일하고 겨울을 준비하죠. 그렇죠? 성경에 잠언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1장에도 나와요. 파워포인트 안 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지런자 30장에 나와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는 겨울을 생각하고 겨울이 되면 여름을 생각한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넥스트 데블 플래너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앞을 내다보세요. 그리고 계획하세요. 준비하세요. 잠언 2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planning and hard work lead to prosperity.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가야 할 것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내일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에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나의 미래의 계획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혜가 되는 것이고,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어리석은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준비하는 거예요. 싸움을 계획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내가 준비할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다 준비해도 그게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 어떻게 끝나죠? 잠언 21장 31절.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럼 준비 안 해도 이길 수 있나요? No, 그건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준비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 와서 여기 이민 1세대도 있고 1.5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그렇게 할 텐데 이민 1세대들이 미국 왔을 때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 드림이 성취가 되시는 분이 있고 성취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게으르기 때문일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투잡 뜨리잡 하시면서 차도 없이 버스를 두 번, 세 번씩 갈아타시면서. 근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 그 스토어하우스에 다 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더 큰 웨어하우스를 짓고서 거기다가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평생 남은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제 난 리타이어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얼리 리타이어 해가지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 그런 계획 가지고 있는 청년들 혹시 있나요? 40대, 50대 얼마 벌어가지고 세계 일주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럽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는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Are you stupid?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럼 누구를 위해 사나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나요? 계획을 세우고 이런 비전을 찾는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사형리라는 전도법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God loves you and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 사형리의 첫 번째 스피리추얼 그 영리라는 것이 스피리추얼 러예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 첫 번째 사형리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근거한 원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어떤 계획이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주는 것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A future and a hope.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저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셨을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600년, 7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대국 큰 군대가 포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끝장나는 상황이었고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I have a plan for you. I want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이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그분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God's people in God's place under God's rule and blessing.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내셨던 것처럼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70년을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들을, the remnant,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했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 신앙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 세우십시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계획하십시오. 그냥 살지 마세요. 생각하면서 사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십시오. 끝을 보십시오. 그냥 나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같이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의 태도, 세 번째 태도는 손을 펴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다 써버리기 위해서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계획 세우는 것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Blessed to be a blessing. Blessed to be a blessing.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여러분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손을 펴세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예요?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바보같이 들리죠?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가치관이 있어요.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Humble yourselves and God will lift you up.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래요.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줍시다.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세요. 잠언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야 됩니다. 달라고 펴는 게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손을 펴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장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세상의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11조를 드리면 9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나요? 차고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매번 그렇지만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여기 보십시오. 뭐가 돼야 되나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거는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농사를 짓잖아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되면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잘 익은 거, 가장 탐스러운 거, 결실한 것을 먼저 거둡니다. 그게 포도가 되었든지 무화과가 되었든지 그것이 곡식이 되었든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거둡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의미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Honor the Lord. 여러분도 오늘 헌금 준비해 오셨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 얼마나 honoring한 그런 선물이 될까요?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잊지 못할 선물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에 한 번은 이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옷을 한 벌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사이즈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옷입니까? 그랬더니 안 찾아가는 옷이래요. 제가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이 옷은 그 옷이 아닙니다. 한 번은 집에 이제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예의가 뭐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차를 가져오셨어요. 차를. 귀한 차라고 가져오셨어요. 다 끝난 다음에 그 차를 보니까 네, 익스플로레이션 데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준 거를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가져온 거예요. 이 두 선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필요 없는 거를 선물이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this offering. 이거 드리고도 여러분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에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You're dishonoring God. 저한테는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네. 안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왜요? 다 주셨으니까. 얘가 내가 이걸 다 준 거를 아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청년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알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알 만큼 아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헌금도 못하면서 무슨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혜롭게. 11조는 기본입니다. 아시나요? 네? 11조를 못하고 계시면 11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를 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네? 크레딧카드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 You're spending more than you earn. 그거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여러분 경제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hat's a minimum. 레위기에 나온 11조의 그 율법을 여러분들 철저히 따지면 10%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년 10%를 하고 3년에 한 번씩 10%를 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에 썼어요. 신약에서는요. 희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 어떻게 헌금하나 보십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 보십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부자들이 많이 넣거든요. 예수님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것은 그들이 소유한 것에 지극히 적은 일부고 불필요한 걸 드렸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나 살아.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요즘 화폐 단위로 하면 페니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넣습니다.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God does not pay attention to how much you give, but how much you keep.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취하느냐. 하나님께 드리시고 더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 그 이상으로 믿음의 축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수입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못 따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바로 세우십시오. Be wise. Be wise.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제하는 데 있어서도 넉넉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물병을 안 가져올랐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주 신기한, 예,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내 것을 주면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Give. 명령이에요. 명령.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침이에요. 누가복음은 6장의 평지수훈입니다. Sermon on the Plain.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running over will be put into your lap.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즐겁게, 즐겁게 여러분이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선을 베풀기 위해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Give for the glory of God and share for the good of others.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의 그런 태도를 강조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Do all the good you can by all the means you can in all the ways you can, in all the places you can, at all the times you can, to all the people you can, as long as you ever can.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고요. 그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같이 100% 표현해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땀을 내십시오. Work hard.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Plan ahead. And give. And give. As long as you ever can.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